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 뵀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40대 초반으로 결혼은 하셨고요. 5세 정도의 이 자녀를 둔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늦은 나이에 대구 한의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원래는 서울에서 이 대기업에서 이 직장생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대구 한의대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갑자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떤 이 연유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다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10년 동안을 죽어라 일만 했는데, 앞만 보고 일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이 회사의 작은 이 부품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고장나면 버려지는 그런 기계의 부품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엄습해 왔을 때, 이 마음과 막 몸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셨고 또 다른 길을 나서게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이후 전 세계는 이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이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기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 인간의 존재 역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죠.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밥을 한 끼 먹어도, 차를 한 잔 마셔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따져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그 사람에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유익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예배가 주는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디모데, 바울, 누가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다시 말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전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가면서까지 내가 그 디모데, 바울, 누가 모임에 갈 필요가 무엇인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도의 모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한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따져가며 계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총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게 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 자신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미 두 번이나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넘겨지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됩니까? 바로 가롯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넘겨지다라는 단어는 사람의 손에 의해 넘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또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계획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넘겨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겪으시게 됩니까? 채찍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십자가의 잔을 받기가 쉽지 않으셨죠. 오죽하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우리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고백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기에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단다. 예수님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침울한 가운데, 침통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 십자가를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란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도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기계적인 도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좀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전도 훈련도 그렇고요, 기도 훈련도 그렇고요,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서는 결국 혼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떠남 역시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바울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죽어라 외쳤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늘 했던 고백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단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굉장히 고달픈 현실입니다. 문제투성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가면, 함께 가면 비록 더디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바울에서 사역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빵빵 터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바울 속에서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며 내 중심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서 귀한 동역의 삶을 이뤄가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 제자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요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21절이죠.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어머니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머니의 요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좀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이 제자들 역시 열두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열두 보좌에 앉게 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권세와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혈연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혈연, 지연, 학연이 문제지만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 극심한 문제였을 수도 있죠.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혈연관계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역시 예수님이 그래도 나의 조카인데 그 사촌들, 야고보와 요한은 좀 챙겨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네 두 아들을 좀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마시는 자들 너희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라는 것은 권세의 잔, 뭐 권력의 잔, 영광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은 고난의 잔이자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 예수님, 제가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머지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권력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권력을 누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의 수단,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들에 있는 자들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은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들을 섬기는 자이며 낮아진 자이며 종된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지만 내가 너희들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너희들의 구원자 하나님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권력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죄진 인간들 싹 쓸어버리고 말 잘 듣는 인간들로 새로 창조하면 되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죠. 여러분, 사랑하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남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을 구하지만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맹인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요구.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성을 떠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맹인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쁘게 일을 가시는데, 일 보러 가시는데 방해하지 말라라고 막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리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때 두 아들의 어머니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권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아서 많은 권력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내 아들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권세자가 되도록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두 맹인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권력이 아니에요. 권세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눈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맹인들이 눈뜨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쾌락과 만족을 구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고침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앞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두 맹인은 나자실대로 나자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혈연관계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도 아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걸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런 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애끓는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애끓는 심정. 그냥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막 애끓는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그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헬라어로 그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애끓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듣고 막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막 가슴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고쳐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낮아질대로 낮아진 자들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취업입니까? 승진입니까? 합격하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어 하세요. 그 애끓는 심정으로 막 우리를 막 어떻게 막 해줄 수가 없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쉽지 않은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늘 기쁘고 행복한 걸음이 되게 하여 오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과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